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강의 포도 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영혼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혼은 이 기도는 영신수련에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 끝에 말씀드릴 때 드리고 나서 하는 기도로 이냐스 성인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도 끝날 때 주님의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늑방의 물은 저를 씻어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저를 격려하소서. 사탄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하소서. 제가 죽을 때 저를 부르시고 또한 저를 주님께 데려가 주시오.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그 기도 실습은 옛날 집 방문하기 라는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꼭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상상력,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자세 편안하게 하시고요. 기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안내하는 대로 이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 보통 기도하시듯이 자세 편하게 하시고, 예, 허리 피시고, 목도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18살 이전에 살았던 집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 집의 모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그 집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이르는 길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집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서서 그 집을 바라보십시오. 그 집을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느낌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땠는지 기억하시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어린 시절에 하느님을 믿던 믿지 않았던 하느님께서는 그 집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집 안 어느 곳에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살던 그 집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나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 집안의 다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보이나요?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장소가 있나요?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시나요? 이제 나는 내가 살던 집에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과 계시지 않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손을 잡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이제 집을 떠날 시간입니다. 현관을 지나 집 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마중 나왔습니다. 집을 떠나는 나를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살던 그 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을 떠납니다. 예, 이제 기도 실습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모성 한번 같이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원히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주님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찰은 조금 다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강한 감정이었습니까? 감정을 제가 두세 개 골라보라고 그랬고, 또 실습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을 텐데요. 가장 강한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따뜻한 햇살로 하느님이 표현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할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특별히 머물고 싶은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보았습니까? 가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보았습니까? 그래서 집안 안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더 좋아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과 연관이 있겠죠. 그런 장소에 대한 나의 체험 살짝 정리해 보시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연습이 끝난 시점인 지금 어떤 느낌이 남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예, 이제 성찰 마무리하고 제가 도움말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정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더 잘 알고자 하지요. 근데 그 하느님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죠. 하느님에게는 따로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 공간이란 것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연결해야 될 것은, 하느님은 굉장히 역동적인 분이에요.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성전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고아원의 하느님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가둘 수 없는 분이요. 중요한 것은 이분께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분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죠. 근데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 이끄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생각할 때는 장소뿐만 아니라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방향. 어느 쪽으로 나를 이끄시는가. 방향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가, 멀어지는가, 이 방향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옛날 집을 방문하라고 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내면 안에 다양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어떤 감정이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평화로운 감정에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로운 방. 그렇지만 뭐 혼란스러운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는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곳,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알아야죠.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 상태는 이렇구나. 아, 이 자리가 바로 내가 그 앉아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러한 그 기도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이제 고유한 내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안 계시는 곳은 심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나 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약간 좀 신앙적으로 어긋난 죄책감이란 게 있어요. 보통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가 죄를 반성하고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돕는데 이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히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그 다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과거의 죄인데 그거에 얽매어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베드로 2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2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옛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옛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러한 그 믿음의 오류가 바로 소경이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제2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고백성사의 은총이 바로 그런 거죠. 고백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제를 받으면 이 삶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거에 용서받은 죄에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지나친 죄책감이나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은 그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니까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로운 마음의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거기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시면 좋아요. 제가 그 아까 기도 실습할 때 처음에 바라보라고 했죠. 그 하느님이 계시는 곳 바라보라고 그러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 앉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무조건 가서 앉지 말고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바라보시고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 그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감정 중에서 그 평화롭고 그 잔잔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다시 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것으로 기도 연습을 마치고요.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나자렛에서 시작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예수님의 그 성장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오신 곳을 보면서 우리 삶을 비춰보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그 고향은 나자렛이죠. 나자렛 사람으로 불린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역사 안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역사를 벗어난 분이 아니에요. 즉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일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사라진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 유다인들에게 그 사용되었던 남자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요한과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서 그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장면 중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뭐 관습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예수 바랍바를 풀어주겠냐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겠냐라고 질문해요. 그 두 사람 다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가 좀 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끝난 후에 빌라도가 주님을 그 처형할 십자가에 명패를 붙이죠. 명패를 붙일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죠?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나자렛 사람 예수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자렛이라는 고향을 가진 메시아에게 있어서 나자렛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럼 잠시 이 나자렛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2000년 전에 나자렛 그 마을의 주민들은 약 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00명 정도. 아, 죄송합니다. 약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그리고 나자렛은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뭐 루카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고 출생 후에 어디로 가시죠?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30살까지 사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로 사셨고 청년으로 성장한 곳이 바로 나자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겁게 뛰어놀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공부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자렛은 고향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나자렛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크린 위에 나오는 사진이 그 남쪽에서 바라본 나자렛의 모습입니다. 언덕에 있는 마을이고 그다음에 큰 평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평원이 역사적으로 전투가 많이 일어난 평원이래요. 그래서 이 평원의 이름이 이즈레엘 평야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전투가 있었는데 그 판관기 6장에서 8절에 나오는 전투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관 기드온 때 그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단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이들을 섬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판관 기드온의 이러한 이야기를, 전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전투 이야기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뭐 무기를 사용한 전투를 하시진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전쟁만큼 치열했죠. 전쟁만큼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느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늘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한 내적인 전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투적인 삶이 예수님의 조상들이 살았던 실제 전쟁의 삶과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전투를 할 것인가, 어떠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는데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이 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께서 나처럼 고향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나는 그 스스로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떠나야 할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한 장소에 사셨고 그곳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산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영향을 안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때가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난 거죠. 그 뭐 전승에 따르면 성 요셉께서는 그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때는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요르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분명히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자렛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훨씬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출신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지역 감정이 심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많은 편견도 있었고요. 차별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그 지역 감정이 심할 때 특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주로 경상도였죠. 그래서 그때 영어 약자로 사람들이 나는 TK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기억나요? TK가 대구 경북이죠. PK다 부산 뭐 경북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게 뭐 지역적으로 뭐 힘이 있고 인맥이 형성되고 그랬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TK, PK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 그 동료가 자기는 KK래요. 그래서 아, KK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경기도 김포라고 그러면서 자기 뭐 KK라고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아유, 좀 그렇죠. 근데 뭐 고향 또 이야기하는 건또 정겨운 면도 있죠. 그분이 태어난 고향이 어딘지 알고 자라는 고향이 어딘지 알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고향을 소개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게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해요.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굳이 그 아버지 고향, 황해도, 어머니의 고향, 충청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를 좀 설명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하긴 그렇습니다. 고향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고향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이 있죠. 그, 특히 이게 영어하고 스페인어권에서 쓰는 표현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년을 시골에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으나 시골을 소년에게서 빼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년을 시골에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시골을 소년에게서 빼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소년이 성장해가지고 도시로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소년 안에 들어있는 시골의 성품이나 뭐 시골에서 받은 영향은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뭐 어디 사투리 심한 동네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그래서 서울에 살지만 사투리 그 흔적을 없애기 쉽지 않은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격 형성에는 중요한 시기란 게 있어요. 뭐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도 표현도 쓰는데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표현을 써요. 결정적인 시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시기가 더 의미가 크죠? 어린 시절이 크죠. 새로운 언어를 아이들이 잘 배우나요? 어른들이 잘 배우나요? 아이들이 잘 배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언어 습득 능력이 그 활발한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중 언어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뇌 자체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배우는 어렸을 때 배우면 두 가지 언어를 어렸을 때 배우는 아이들은 뇌에 두 가지 쉽게 말해서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생각하면 한국어 회로가 하나 있고 그 영어 회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회로가 있는 상태를 큰다고 합니다. 근데 늦게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의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로 위에 다른 언어를 얹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한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다음에 뭐 중국어를 배우고 이탈리아를 배웠어요. 근데 중국어는 까먹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어 배울 때막 이렇게 헷갈리면은 괜히 중국어 나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달리 표현을 회로 대신에 밥통이란 말을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늦게 배운 사람들은 한 통에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할때 방금 전에 배웠던 언어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렸을 때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런 언어나 어떤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 특히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모가 아주 중요한 게이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유전적인 영향을 주죠. 근데 부모는 동시에 환경이에요. 사회적 환경은 인간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사람이 환경이다라는 말을 해요. 사람이 환경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한테 받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권위와 애정을 표현하는 부모에게서 성장한 아이들은 뭐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하죠. 근데 조금 결핍이 있으면 어떤 그안 좋은 특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와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화가 굉장히 적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아이들은 짐작하는 것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는 습관을 키우게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면서 그 거기서 잘 살아가려면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짐작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살고 정말 잘 안다면은 이런 짐작이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이런 짐작하는 습관을 계속 쓴다면 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은 정말 다르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위험한데, 이 대화 대신에 이렇게 짐작하는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로 이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향이 있다는 것, 그 어린 시절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또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예수님과 우리를 그러니까 일치시킨다고 할까요? 동일시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이제 그 성장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하여 갔다.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였다고 이제 복음은 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이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혼자 남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성모님과 그성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돌아왔고, 거기서 어떤 좀 갈등이 있었고,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성장이 뭐 우리가 성장한 고향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피정의 맥락에서 영신신론에서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했는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신지나 고향에서 성장한 건 맞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곳이 어딘가? 내가 영적으로 양식을 얻고 키가 큰 그런 장소는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라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런 장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에 들어와서 영적 성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 한국 수원에 있는 예수의 수련원이죠. 거기서 2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두 번째, 나를 알고, 세 번째, 예수회를 알고. 이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그 영적인 그 수련을 계속했던 것이죠. 저한테는 이곳이 어떤 나자렛 같은 장소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생활을 그 배우고 실천한 곳이 있겠죠. 뭐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곳이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돕는 곳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성장한 그 성장을 체험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체험하는 장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을 여름방학 때 무슨 캠프를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좋은 캠프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체험을 하면 훌쩍 커서 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요번에 그 아주 감동적인 뉴스였어요, 저한테는. 그 한국에 있는 예수 회원들이 그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합니다.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예수 회원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여름에 새로운 걸 한번 시도했어요. 뭘 시도했냐면, 이제 그곳을 졸업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몽고에 같이 갔어요. 몽고에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게, 이그 학생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체험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젊은 학생 데리고 몽고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체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갔다 오신 신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일을 했다, 좋은 기획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몽고에서 아마 키가 훌쩍 컸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삶을 접했을 겁니다. 자신 안에서 또 새로운 면도 발견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성장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성장한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방문했던 외갓집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 나무 하나 있어요. 저 나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게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문해서 한 달씩 뭐 이렇게 머물렀던 그 시골 이름이 가래골이에요, 가래골. 그 진천, 충북 진천의 가래골이에요. 진천 아시나요?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생거 진천 사거 용인. 그 죽어서는 용인에 가라. 용인이 묫자리가 좋다고 그럽니다. 죽어서 용인에 묻히고, 살아서는 그 진천에 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몰랐어요. 세상에 진천이 살기 좋은 데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렸을 때이 진천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그 버스를 타고, 진천 그 시내에서 내리면, 아니, 읍내죠, 읍내. 읍내 내리면, 그 가래골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갔어야 됐어요. 걸어갔어야 됐고, 그게 이미 70년대 중반 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제가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보냈었는데, 이때 정말 그 마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때 그왜 그러냐면, 제가 그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과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 가래골에 가면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굉장히 그 옛날 방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자연 안에 있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늘그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지금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아요. 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잠을 많이 잤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지면 자는 거거든요. 자는데 해뜰 때까지 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잘 수가 있었나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하나 제가 이제 근거가 되는 것, 이해가 될 만한 것은 뭐냐면, 낮에 계속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형들하고 계속 산 몸에 이렇게 뛰어다녔고, 계속 얼음 위에서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밤에 이렇게 잘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뭐 잠이 잘안 오고 그러면 계속 뛰어다니면은 밤에는 잠을 잘잘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시기에 제가 마음이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때 제가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처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참그 정지용 시인이 향수라는 시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도 이 가래골 방문하면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흙에서 내 마음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 가래골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저에게 소중한 선물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제가 수련회 때, 그리고 철학할 때도, 그러니까 초기에, 양성 초기에 관상 기도를 하면은 종종 그 가래골 가던 길이 나와요. 이게 뭐 배경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배경이 가래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한 거죠. 왜그 가래골 그 시골길이 자꾸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성찰을 해보니까, 아, 내 그가 그 흙길에서 내 마음이 자랐기 때문에, 아, 그 길이 내 기도에 자꾸만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 커지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자연과 반대가 뭐죠? 인위? 네. 인위라고 할수 있죠. 인위적인 것. 사람들이 조금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연 상태에서 그 만나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연 상태를 넘어서 인위적인 것으로 그 이끌려는 그런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과일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아는 게? 근데 이것이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죽음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지만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인데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인 곳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과 악은 인간 세상 안에서 이 문명 안에서 존재하는 건데 완전한 자연 상태 안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삶, 원래 이 세계는, 그리고 원래 인간의 상태는 지극히 선한 상태예요. 지선. 지선의 상태입니다. 이 지선의 상태에서는 악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의 상태가 자연의 상태이고요. 인간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상태는 이런 지선의 상태가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차선입니다. 차선. 차선이고요. 이것은 벌써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자연의 상태 안에서 머무는 체험이 필요해요. 선과 악을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뭐 구분하는 이러한 그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자연 안으로 들어갈 때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지요. 뭐, 너 이런 것은 버려두고 와, 저런 것은 버려두고 와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제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그 안에서 마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떤 자연의 상태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지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나자렛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고향과 친척,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그 집 떠날 때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다 집을 떠나왔죠? 이 참 집을 떠나는 것은 어렸을 때 떠나나 늦게 떠나나 참 힘든 것 같아요. 집을 떠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을 위해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서 지방에서 온 애들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때 집 떠나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맨날 그 학교에서 하숙집으로 갈 때 울면서 갔다고 이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체험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 사실 성장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 갈 때나 좀 이제 집 떠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집 떠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하느님도 어떤 면에서 집을 떠나는 초대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집을 떠나와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겠죠. 그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집을 떠나라는, 고향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초대를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죠. 10달 되면 나와야죠. 거기 계속 있으면 큰일 나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조금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데 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정 안에서 그 떠난다는 것은 어떤 과거의 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낡은 나의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낡은 습관으로부터 떠나고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새로운 삶의 원천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의 핵심은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정 중에 이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러한 그 방향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여러분이 편한 그 표현으로 바꾸셔가지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서 처음 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오시는 길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요르단강으로 걸어가셨는지, 걸어가실 때 마음이 어땠는지, 또 요르단강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살피시면서 같이 요르단강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같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의 5장 1절에서 11절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르코복음 2장 13절 17절에서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네 번 정도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되면 다섯 번 정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두 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여기 세 개 드렸다고 세 개를 꼭 다 한 번씩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가 공동 기도할 때는 그 광야 체험, 예수님의 광야 체험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따 11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광성으로 마무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으여
저주를 위하여 오르셨소서.
성이냐시오
저주를 위하여 오르셨소서.
성 막시밀리아노 골베 저희를 위하여 오르셨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